세상에 없는 서점 책 읽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책방 애호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방 애호가들. 오늘도 문을 열었고요. 오늘도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맨날 여는 것 같은
맨날 네, 여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희는 이렇게 공식 오픈, 모두를 초대하는 날은 하루 한 달에 한 번이고요. 항상 그래도 맨날 열려 있죠.
네. 네, 언제든지.
네. 네, 네. 주인이 없을 뿐.
주인은 없네요.
네. 요즘 그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또 무인 네, 무인 뭐 편의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책방, 언제든 열려 있는 책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공식 오픈일을 맞춰서 두 분 오셨습니다. 민효님과 아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공식 오픈일인데 또 둘밖에 없어가지고 좀 네네. 썰렁하네요.
보통 이렇게 평소에 많이 오시니까.
네. 아, 무인으로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다 저처럼 이렇게 수줍은 분들이 많으셔서
없을 때 가겠다.
네, 사람 없을 때 이렇게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댓글로 이렇게 또 방명록 이렇게 남겨주시는 네.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도 책방 애호가들 항상 이렇게 애호할 만한 것들, 삶에서 애호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또 준비한 거 이야기 앞서서 바로 그 얘기하면 또 아쉬우니까 공식 오픈일에 맞춰서 네, 공식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안 오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질문 때문에 해가지고.
아, 이게 문제예요.
질문이 없는 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한국은 이런 토론 문화 아직 부족하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뭐 강의 문화가 좀 더 익숙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책방은 강의를 하지 않죠. 항상 토론하고 네, 이런 책방이기 때문에
아고라 오냐 아고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도 오시고
소크라테스 네.
한국에 오셨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도 오시고
네. 네.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두 분에게도 오늘도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질문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네.
두 분이 가장 애호하는 책, 애호하는 작가, 애호하는 작품이 있으신지.
네. 세상 어려운 질문.
아, 어렵나요?
네. 아, 그렇죠.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럼 가장 말고 그럼 지금 제일.
지금
사랑하는 작품.
저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소개
그거 말고
김 멜라 작가님의 나뭇잎이 마르고.
아, 그 작품인가요?
가장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네, 네, 네. 그럴
작품입니다.
수 있죠.
네.
민효님은 어떤 게 있나요?
아, 저는요 가장 애호하는 작품 작가.
민효님 뭐 김연아 작가님도 좋아하시고.
아, 그렇죠. 올타임 애호죠.
그렇죠.
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그 올타임이었어요?
네네. 아, 그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올타임이랑 지금 가장 생각나는 작품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아, 너무 어렵네요.
아,
그럼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는 올타임은 에미라자르예요.
아,
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자기 앞에 생. 말씀드릴 수 있고 올타임에서 이렇게 또 순위를 각축전을 벌이는 작가는 조지 오웰이 있죠.
오.
네, 조지 오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의 올타임이고 지금 가장 뭐 생각하는 작가 작품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생각나는 작품은 햄릿이에요.
오.
네.
그분도 올타임에 가깝잖아요.
오,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많이 안 읽어봐서.
네. 왜 지금 가장?
아, 햄릿이요. 네. 아. 지금 대본 쓸 게 있는데 거기에 햄릿을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장 머릿속에 가장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두 분의 올타임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김유란 작가와 김현수 작가.
아,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 두 분
김현수.
아,
김현수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과거형으로 또.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올타임을 정하지 못한 상태.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거는 김혜리 기자 그리고 네네. 이슬아 작가 두 네. 분이 하는 말들이나 쓰는 글들이 요새는 되게 눈에 많이 밟히고 있죠.
네. 그 방송을 구독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많이 네. 고민하다가
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팟빵을 그 구독해야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이죠.
오디오 매거진을
네네네. 네, 저도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셰피디님이 오디오 매거진 만드시면 제가 네네. 구독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었나요?
어떤 거예요?
오디오 매거진.
아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때 책임 라디오를 오디오 매거진처럼
네네.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지금 김혜리 기자라든지 김어준 씨가 하는 그 팟빵에서 하는 오디오 매거진은 약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말 오디오 매거진을 사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제가 아직 그 뭔가 유료화 서비스라거나 이런 쪽으로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라디오 할 때 매거진 하고 싶었던 건 좀 잡스러운 걸 많이 이렇게 넣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매거진이 잡지잖아요. 잡스러워서 그쵸,
그쵸.
잡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실 김혜리 씨가 하는 그 제목이 지금 까먹었는데
조용한 생활.
아 맞아요. 네. 당신의 한 달의 생활의 BGM이 되어드리겠다.
네네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카페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BGM이 굉장히 다양한 영화 이야기도 있고 뭐 사회 이야기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왜 그걸 저희가 먼저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지만
뭔가 시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니, 해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일상의 BGM이 원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역시. 바로 이겁니다.
항상 해왔다. 네.
그렇죠.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심지어 이름도 붙였었다.
그렇죠.
포장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라디오도 처음 만들 때는 뭔가 그 라디오라는 그 매체의 개념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그런 매거진이라든지 그런 좀 이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뭐 어떤 음원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앨범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가수로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플레이리스트로 검색을 할 때가 더 많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큐레이션화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그런 이름에서 보이는 게 아닐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변화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안주하겠다 이런 네, 건가요?
네. 조금 더 안주해보겠다. 아직은 봄이니까 좀 안주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작가 올타임
네. 애호하는 네. 그런 책과 작가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런 애호하는 책과 작가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것까지 해봤다?
구독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 네, 곧 할 거다.
그런 거 있죠. 뭐 어린왕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쓰인 어리왕자들을 모은다거나 네,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작가의 뭐 사인회를 가기 위해서 지방까지 가봤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행동으로 이뤄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 올타임 한때 또 올타임이었던 올타임이 한때가 있고 이런 게 웃기긴 한데 김승옥 작가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순천에 가서 그 이제 무진기행의 배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순천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또 김승옥 문학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만나셨나요? 가서?
아니요. 만나지 못했어요.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이제 작업실이 생기셔서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문학관 안에?
네네.
문학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많이 나아지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상식 김성욱 문학상 시상식을 하면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라와서 해주시는 게 상 받으신 분의 사진을 찍어드린다고 네. 상 받은 소설가에게 그 핸드폰으로 본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상자의 사진을 네. 찍어서 본인이 네. 가지시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뜻깊은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김금희 작가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김성훈 작가님이 자기 사진 찍어줬다고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올타임이세요? 굉장히 소상하게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김성훈 작가님 올타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저는 뭐 순천까지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난다거나 이렇게 해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김성훈 작가님은 뭐 영향받은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에게 올타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저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좀 말을 그러니까 웃긴데
왜요?
좀 그 시집을 한 권 들고 그 시집에 나온 장소에 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시집이죠?
안도현 시인의 모항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를 들고서 모항에 갔었던 그리고 거기 가지고 그냥 괜히 그 펼쳐가지고 김수석 작가 지금 사진 찍어주고 시에
낭만적이시다.
네, 진짜. 네.
오, 두 분 굉장히
그러네요. 부끄럽네요. 예.
예상외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기억을 더듬다 네. 보니
그렇죠. 네.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브론테를 좋아한다 그럼 진짜 영국 여행 가서 폭풍의 언덕 올라가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에 가서 어떤 시인의 에세이를 좋아했는데 그 시인에게 직접 엽서를 써서 거기 소인이 찍힌 외국 소인이 찍힌 그 엽서를 보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좋아하는 작품들 작가들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을 좀 움직이게 하는 책이 굉장히 정적인 물건이긴 하지만 그걸 잘 읽고 감명 깊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동쪽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에 좀 얽힌 그런 책과 애호할 만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소개할 작가님은 천운영 작가님입니다.
네.
천운영 작가님 좋아하시나요? 올타임이신가요?
네, 오랜만에 듣는
오랜만이네요. 진짜.
아, 그렇죠. 요즘 소설 발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이 못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예측을 해봅니다. 꼭 그렇진 않겠지만
한동안 어떤 자영업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영업을 좀 하셨죠. 네,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바쁘죠. 자영업하면 너무 바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영업이 끝났습니다. 네, 어떤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을 이제 폐업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돈키호테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네.
바로 그 이유는 천운영 작가님이 돈키호테를 애호하는 올타임인 거죠. 네, 애호하는 그런 분이라서 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천운영 작가님이 처음부터 돈키호테 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스페인에 가서야 돈키호테를 애호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3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죠. 작가들에게 어떤 외국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외국에 가서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은 네, 그런 곳이지만 아직은 가지 못했던 네,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근데 뭐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이 당시 2013년에는 스페인에 가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머물려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스페인에 간 이유도 뭐 스페인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스페인 문학과 뭔가 연동한 어떤 작품을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작가님은 그 나라 언어를 모르고 그 나라에 갔더니 너무 심심했다. 할 게 너무 없더라.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있는 거거든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천운영 작가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즐긴다거나 이런 걸 좀 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페인에 왔으니까 스페인 문화도 좀 체험해보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그 라만차 지역 스페인 지도로 보면 중앙 쪽이에요. 중앙 쪽이고 말하자면 내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륙인데 거기를 제가 우연히도 차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차로 이렇게 신혼여행 갔을 때 차를 렌트해서 남부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 질러서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고원지대고 나무가 별로 없고 뭔가 이렇게 들판 같은 그런 곳이에요. 내륙이다 보니까 그런 지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만차 지역 놀러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라마차 지역 하면 저희가 또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죠.
네.
돈키호테를 안 읽어보신 분들도 아, 라마차 하면 돈키호테. 왜냐하면 그런 작품 제목에도 있잖아요. 뮤지컬도 뭐 무슨 라마차 그런 작품이 그렇죠. 있죠.
네.
네. 그것도 돈키호테를 각색한 그런 작품이고 그 패닉의 노래 중에 로시난테라고 네. 거기도 라만차의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가사가 있어서 아 라만차 하면 당연히 돈키호테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가면 정말 돈키호테밖에 없어요. 네, 리스본에 가면 페소아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 가면 다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돈키호테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 상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천은 작가도 그래서 이 라만차 지역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밥을 먹어야 돼서 어, 좀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서 뭘 먹을까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허름한 식당이다 보니까 뭐 영어 메뉴 이런 것도 없고 다 스페인어로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아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돈키호테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에 뭐뭐뭐뭐뭐 이런 메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골랐다고 해요. 그래도 돈키호테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 지방의 뭔가 대표적인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나온 요리가 좀 태웠다 싶게 약간 꺼멓게 이렇게 만들어진 어, 고기 조각 요리가 나왔다고 해요.
네.
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요리인가 싶어서 말은 안 통하지만 점원에게 이게 대체 어떤 재료로 만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래서 점원이 뭔가 발톱 모양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핥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 그런 재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은 작가님이 상상하기로는 아 이건 족발 요리다. 어, 돼지 발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추측을 하고 이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요리가 과연 돈키호테에 나온 게 맞을까? 이런 요리를 과연 그때 먹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나 돈키호테 읽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지던시 그 거기에 돌아가서 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돈키호테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는 거죠.
족발이 나올 때까지.
그쵸? 네, 그 요리가 어디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읽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리가 가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고 해요. 이 족발 요리는.
결국 끝까지 다 읽었어요.
족발이 맞았나요?
어, 네네. 어. 돼지 요리가 맞았다고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음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음식이었다고 하고 책에서 표현된 거는 콩과 베이컨을 넣고 끓인 요리라고 표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름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변형된 그런 요리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요리를 발견한 다음에 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다 어쨌든 완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말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읽어보면 너무 이렇게 재밌는 코믹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책라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저희 변태책방을 운영하셨던 아 그분이 책방의 원조네요.
그러게요.
어 이름이 어? 이름이 뭐였죠 그때 닉네임이 뭐였죠?
변태정 아니었나요?
아 변태정이었나요? 네. 변태정님이 또 스페인 문학을 또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 돈키호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마케팅 용어가 있었다고 하죠. 네. 거리에서 그 갑자기 이상하게 미친 듯이 웃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허준 같은 거네요.
허준이 왜요?
밤 10시가 되면 길거리에 아, 사람이 그쵸, 그쵸. 없다는데
네, 네. 그쵸 그런 거겠죠
모래시계도 그렇고요
그쵸 그런 거라서 천은희 작가님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죠 너무 재밌고 이 요리도 뭔가 흥미롭고 이러다 보니까 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든 거예요 이 재밌는 작품을 요리와 연결해서 한번 같이 제대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에 들어있는 요리법들 요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요리가 많이 나와서 그 요리를 직접 먹어보고 직접 배워보고 직접 투어를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오. 남은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라만차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요리를 파는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때도 네. 요식업을 하실 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어. 네, 그때는 요리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때는 요식업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네. 어, 소설가의 일을 계속 갔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라마차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은 다 돈키호테의 뭐뭐 이런 메뉴들이 하나씩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돈키호테를 애호하게 되면서 그 애호가 요리까지 이렇게 번져나간 그리고 행동으로 번져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의 식탁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고 돈키호테 소설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돈키호테에 들어있는 요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에세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천윤희 작가님이 이런 뭔가 결심? 말하자면 좀 이상한 결심이죠.
굉장히 독특한.
네네. 제가 아무리 뭐 좋아하는 작품이라도 그 속에 있는 음식을 하나씩 다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 돈키호테 속에 정말 진짜 다양한 그 시대에 1500년대 후반부터 뭐 1600년대 그때 스페인의 음식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키호테가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가난한 기사잖아요. 뭐 이름도 없고 그런 기사인데 돈키호테가 그 전 재산의 4분의 3을 다 음식을 먹는 데 썼다고 네,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부에 돈키호테의 일주일치 식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돈키호테 양반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떤 걸 먹었을까?
네. 네.
그는 보통 양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더 많이 넣은 전골 요리를, 밤에는 살피콩을, 토요일에는 듀엘로스 이 케브란토스를, 금요일에는 렌즈콩 요리를, 일요일에는 특별히 새끼 비둘기 요리를 먹느라 재산의 4분의 3을 지출했다. 나머지 재산은 축제 때 입을 모진 외투와 벨벳으로 된 반바지와 발 보호용 덧신 그리고 아주 고운 천으로 된 평상복을 사서 폼을 내는 데 썼다. 라고 나오는 거죠.
좀 전 재산을 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약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장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좀 허세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명예가 있었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의복을 이렇게 갖춰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처음에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이런 걸 소개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돈키호테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 기사 양반이 자신의 이름을 돈키호테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키호테가 된 거고 그전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달고라고 네, 이달고라고 나오는데 이달고는 뭐 시골에 약간 뭐 몰락한 기사 그런 계급인 거죠.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 좀 선비 같은 그런 허생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좀 궁금하시다면 그 예전에 엘키호테 라시코라고 책라에서 했던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면 네. 또 변태정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달고라고는 계급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이름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식당까지 소개해주면서 이런 것들에 더 페이지를 할애를 했을까 세르반테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고향도 나오지 않아요. 지역이 어딘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뭐 문장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고향은 이 사람이 지금 사는 곳은 키이다인지 케세다인지 혹은 키하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도 엘키호테라시코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어떤 문장인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세르반테스가 어떤 인물에게 중요하다 여겨지는 정보가 뭔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고향도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왜 이 분량을 식단을 알려주는 데 사용을 했을까? 저는 작가님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가 그 먹는 음식, 저희가 먹는 어떤 식단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는데 재산을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는 엔게지수가 너무 높은 그런 사람이고 매일매일 식단을 다르게 해서 먹는 미식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그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라든지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은 작가님이 이 음식을 직접 먹어보면 돈키호테를 좀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여행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요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토요일에 먹었다는 네. 주말에 먹었으니까 뭔가 굉장한 걸 먹었겠죠?
비둘기.
일요일. 네. 네, 일요일에 먹었고 토요일은
렌즈콩?
그거 먹었나요? 네. 그것도 먹었나요? 그건 금요일에 먹었죠. 네. 토요일에는 이름이 어려워요. 듀엘로스 이 케브란토스. 네.
한국에 번역할 수 없는 요리인가 봐요.
아, 번역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번역하면 이게 요리 제목 같지가 않아요. 네, 번역하면 고뇌와 탄식.
네. 굶으신 거예요?
그렇죠. 고뇌와 탄식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의 요리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베이컨 조각을 넣은 달걀 요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렇게 레시피를 따져보면 저희가 먹는 그런 스크램블 에그라고 하죠. 이렇게 막 휘저어서 계란을 휘저어서 거기에 버섯 좋아하시면 버섯 넣고 당근 좋아하면 당근 넣고 이렇게 막 휘저어서 먹는
오믈렛 같은 건가 보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의 요리였던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베이컨 조각을 넣어서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식당마다 요리법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그 어떤 공영 호텔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유명한 공영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돈키호테 그 주관이 되면 이런 요리들을 이렇게 내준다고 해요. 거기서 만들었던 요리는 골수를 넣어서 골수를 스크램블 에그에 넣어서 이렇게 휘저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친구에게 이 요리 제목만 말해주면서 이 요리가 뭔지 아냐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대요. 이게 돈키호테에 나왔던데? 라고 해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요리인지는 아는 거죠. 스페인에서 유명한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인 거죠. 그냥 요리 그 계란 휘저은 거에 좋아하는 그 재료를 넣어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는데 여기에 베이컨이라든지 골수가 들어가면 좀 달라진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요. 이게 다양한 설이 있는데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에도 세르반테스가 이 돈키호테라는 캐릭터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였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그 스페인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믿어야 했던 개종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설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인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돼지고기 요리를 먹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이제 개종을 했다 라고 하고 살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리의 역사가 이 요리에 들어있다.
그래서 고뇌와 탄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키호테 그 기사 양반이 정확히 그런 인물이라서 이 요리를 그렇게 그런 의미로 먹는 거다라고 밝혀지진 않지만 그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좀 읽어드리면 이 시골 양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으리라. 그래서 자기도 못 받은 하급 귀족으로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을 것이다. 추방당할까 두려워하며 토요일마다 고뇌와 슬픔을 먹었을 것이다. 토요일의 열기가 아니라 토요일의 슬픔. 몰락한 시골 양반에 비해 이름 뒤에 감춰진 서글픔.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요리였다라는 걸 천현준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책에는 이렇게 돈키호테에 나와 있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음식을 만날 때까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또 돈키호테 한 권을 같이 읽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돈키호테 애호가의 책으로 네, 준비를 해봤어요.
처음 그 음식 돈키호테 음식 여정을 떠나셨을 때
네네.
그 처음 먹은 음식이 그 탄 듯한 네네네. 고기 조각 고기. 그게 네. 맛이 없었음에도 그쵸? 이걸 시작하신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이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아 맛이 있었으니까 먹겠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뭔가 그 첫 번째가 실패면 사실 그 다음으로 잘 가지 않는데
그쵸.
그 다음을 쭉 이렇게 이어갈 생각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르반테스가 그 앞부분에서 돈키호테의 모든 걸 감췄는데 식단만 밝혔다는 거 그 자체에서 큰 소설가로서의 그런 호기심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천현준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음식하고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그 요식업을 하실 때 식당도 이 음식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그 요식업한 그 식당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아.
네, 돈키호테 식탁이었죠. 네. 지금은 가볼 수가 없지만
음식들도
맞아요. 여기 나오는 음식 그대로 네, 스페인 요리들 이런 걸 차려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소설가의 증언에 따르면 소설가들이 다 거기 이렇게 그래도 친하고 하니까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걱정을 했다고 해요. 이 가게는 얼마 못 가겠다.
왜요? 왜요?
이렇게 수지를 맞추지 않고 음식을 내주면
퍼주고
네네 굉장히 좋은 재료로 값싸게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미식가 식당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있을 때 못 가본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은 이 책으로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돈키호테를 읽지 않았어도 재밌게 볼 수가 있는 책이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돈키호테의 그 음식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운현 작가님이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인 산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산초가 또 미식가거든요. 이제 음식 먹는 건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그래서 산초의 그런 레시피들 이런 것들도 돈키호테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천운현 작가님이 산초를 특히 좋아하는 거는 산초에게도 당나귀가 있죠. 네, 그 돈키호테에게 로신한테가 있다면 산초에게는 잿빛이라는 네, 이름의 지금 스페인어로 까먹었는데 네, 잿빛이라는 이름의 당나귀가 있는데 산초는 그 당나귀부터 배를 채워주고 자신의 음식을 먹었다.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천운현 작가님이 식탁을 한 그 식당을 하게 된 그 의미랑도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드리고 그리고 난 먹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돈키호테를 읽고 싶어질 것.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아, 다 읽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돈키호테 읽었다.
돈키호테에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돈키호테 음식을 아는 건 돈키호테를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이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와인을 마시고 마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면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밥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만 해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책라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냄새나 씨 냄새나 씨 보면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항상 빵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캐릭터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주변에 뭔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의 식단이라든지 식탁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 한 권씩 사서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책과 함께 돈키호테도 같이 팔겠습니다. 네, 양장본으로.
돈키호테는 비싸잖아요, 엄청.
저희도 마진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돈키호테 식탁처럼 이렇게 폐업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많이 사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영업을 마쳐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파티, 스포티파이 앵커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책방에 남기고 싶은 다양한 의견과 응원, 메시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책 읽는 라디오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좋아요는 책방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서점 책 읽는 라디오의 책방 애호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